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틀 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선박과 선원 3명을 전원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후 3시 31분께 북측의 인계 완료했다며 북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 선원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통지문 전달과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통지문에 대해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선과 선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동해 NLL을 넘어 다음날 오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 조치됐습니다.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뱃머리에 흰 수건이 걸려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망명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선박을 북한군의 부업선으로 추정하면서 침투 의도를 비롯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DNI 국장의 경질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출신 존 래트클리프 하원 의원을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댄 코츠 현 국장은 8월 15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은 코츠 국장이 수일 안에 사퇴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직후에 올라왔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 신문은 코츠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코츠 국장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던 것을 사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차기 DNI 국장으로 지명된 레드클리프 의원은 코츠 국장과는 달리 주요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확고한 충성파라고 CNN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DNI는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 정보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설립됐습니다. 이란 당국이 아라크 중수로를 조만간 재가동합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이란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반관영, 이스나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원유와 금융거래 손실을 나머지 핵합의 당사국들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행을 축소하는 3단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앞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1단계에는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300kg을 파기하는 것으로 지난달 초 이를 넘긴 사실을 이란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2단계는 우라늄 농축도 제한 3.67%를 넘기는 것으로 이달 초 4.5%까지 높인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알린 바 있습니다. 아라크 중수로 재가동은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혼란이 계속되면 사회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시위가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회견에서 양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캐리람 행정장관과 홍콩 당국의 강경 대처를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남 장관의 통치와 홍콩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앞서 몇 차례 밝혔던 군대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홍콩 특별행정부 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실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해사국 국 등은 어제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 남쪽 바다 좌표를 제시하며 이 수역 내에서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대북 환적 선박에 국적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함경도 북부, 황해도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같이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한국 정부에 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미사일 도발이 미한 훈련에 대한 내부 결속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당장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하고는 이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한국하고는 당장 협의할 내용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연구위원은 29일 BOA에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준비 연습을 목적으로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과 이미 약속한 첨단 공격형 전투기 도입 계획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싶어하지 않는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대화에서 오는 불만을 자신들의 요구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는 한국에 풀고 있다는 것이 조 위원의 설명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이제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하고는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하고의 대화가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받고 협상의 끝 단계에서 핵을 남겨두려고 버티기식 전략을 피고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대북 전략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계속해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자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남 비난은 내부 결속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웠는데 다음 달 훈련이 열리게 된 만큼 주민들을 향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측 때리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향해서 어쨌든 남측과 미국의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킨 데 있어서 남관계를 활용할 오히려 미국 부분은 높고 남북관계에다만 포인트를 맞추면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싸늘함의 본질은 미국과의 입장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 협상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밑 접촉에서 오가고 있는 미국 측 제의가 북한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미국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북한은 미국의 지금 진전된 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 연구원은 또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불변의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사거리에 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데 대해 북한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거리 1000km 내외 미사일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세를 긴장된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용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정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조금씩.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높고 아마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레드라인은 안 넘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위험한 선까지 갈 수 있죠.
다만 선거 국면에 가까울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돼 트럼프 행정부도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가늠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가 아닌 조건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미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센터장은 지금의 미북 관계가 유지되다 결국 연말에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 모두 선택을 할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북한은 ICBM이나 대륙과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발사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대안을 제시하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협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조한범 연구원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이 되면 한국 내에서도 핵 보유론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핵 보유론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한일 관계 지금 불신이 싹트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 내에서도 그게 정당화되면 일본 내에서 항상 그 친미적인 어떤 아베식의 안보 전략이 먹히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타이완 역시 핵 보유에 욕심을 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내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도 축소되는 만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의 공격무기 도입과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두 사안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77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한국의 공격형 무기 도입과 미국과의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급한 최신 공격형 무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 장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물만 정해지면 뒤도새도 모르게 침투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의 성능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군 당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F-35A 도입에 대해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한국군의 스텔스기 도입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이자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5년 전 결정된 내용입니다. 한국군은 2014년 3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인수된 F-35A는 모두 8대로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조종사들이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했고 이어 7월에 또다시 2대가 추가로 인수돼 현재 한국에는 모두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비난하는 또 다른 사안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이미 폐지됐거나 축소돼 실시 중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8월 한반도 우발 상황 발생 시 미한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진행해왔습니다. 1976년부터 실시되어 온 이 훈련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후 미한 군 당국이 2019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가운데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을 실시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 훈련은 4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동맹 19-2라는 명칭으로 진행될 미한 연합훈련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는 투입되지 않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등 대부분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이 한국을 향했지만 사실상 미국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는 등으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인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really have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you know, smaller ones.
Meant not to conducting nuclear tests and that he would continue to avoid launching intermediate rang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계속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유화적인 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차관보는 VOA에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red line then is exactly what North Korea said, intermediate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핵실험 역시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전에도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의 초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를 공식 방침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며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주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B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not overreact. It's also important not to play games with words.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 해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니 로켓이니 하며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speak frankly and not dance around the subject of whether this is a missile or a projectile or a rocket. They are missile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s amazed when he said that. That doesn't help him go after the United States. You know, you got our allies there, the countries that have had a traditional very, very ba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not a strong supporter of U.S. alliances in Asia and Europe. And I think his behavior and what he says is damaging to the American position.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else in the U.S. government, in the military, in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very strongly supportive of U.S. security relationship with Korea and Japan.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completely disagree. Prime Minister Ab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know that this isn't the Obama administration. They know.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았으며 자신이 백악관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 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with those countries is much deeper than something that could be endangered by one attempt to rattle a saber b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전직 관리들도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더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 are few additional sanctions left that the U.S. could impose, and I'm not sure that it needs to respond with additional punitive measures.
그러면서 물리적 제재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se aren't long range. The most egregious things North Korea has done in recent years are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the Sea of Japan and the illegal testing of nuclear warheads.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를 그저 미국과 서방의 주목을 끌려는 시도로 인식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내다봤습니다.
I'm sure there will be some consequences in terms of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negotiation, but I doubt there'll be additional sanctions.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제재의 수위를 더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방해에 부딪힐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해서만 행동을 취한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제재 시도는 두 나라에 의해 유엔에서 막히게 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유엔 바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한 연합군사 훈련 종료 후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of course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take actions outside the UN in terms of additional sanctions, but I think you have to ask the question: would those additional sanctions complicate?
미국의 관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결대 동결 약속을 어긴 게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합의를 깨지는 않은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유엔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미국의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 6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2만 3,600여 명의 미국인과 부상자 10만 3천 명 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적힌 미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 기념비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보존하는 비용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전쟁은 가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의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이 미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견고해졌다며 정전 6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번영과 더불어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번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발걸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지속적인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무부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니콜라스틴 국무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담당 국장은 25일 기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관련국들과 협조해 국적을 속여 대북 해상 환적에 동원되고 있는 선박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딘 국장은 북한과 관련한 불법 선박의 등록 국가에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많은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환적 선박의 불법 국가 등록 문제는 우리가 집중 대응하고 있는 분야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That is an area where we have had very active engagement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전 세계 모든 선박은 국적기와 개별 국가 등록이 인정돼야 공해를 항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불법 등록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딘 국장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등을 포함해 태평양 도서국들의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의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engaged in implemen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ertainly is an area where we have been both active.
대북 환적 선박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는 태평양 도서국을 넘어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조하는 중요 사안이며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샌드라 오드커크 국무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23일 상원 에너지 천연 자원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국가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셜 제도는 배수량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박 국적 등록이 많은 나라이며 팔라우의 경우 공개 국적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적을 속여 제재를 회피하는 선박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국가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국제 공조 결과 지난해 초 마셜 제도의 주요 해양 행정을 관장하는 신탁회사 TCMI는 대북 정유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를 지원한 한 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팔라우도 같은 해 북한 국적 선박과 불법 거래를 한 유조선 빌리언스 18호의 국가 등록을 취소했고 미크로네시아 연방도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선박 등록 검증을 위한 지역 역량 구축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 16개 국가로 이루어진 태평양 제도 포럼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련국들의 불법 국적 등록 선박 문제 검증에 대한 이행 성실성을 환기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결과 최소 한 척의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불법 환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선박 간 환적물은 김정은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의 자금줄이라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goes to the regime and in turn goes to his nuclear program and his missile programs.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미 해안경비대 역시 불법 환적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신속 대응 선단 편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급 외교를 북한이 아닌 고조된 한일 갈등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은 양국에는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겔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한일 3국 간 유대화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점이 특히 우려되십니까?
Japan and South Korea.
일본과 한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일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임은 분명하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늘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일부 성가신 부분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인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한 물자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 한일 안보 협력에 위배되는 주장은 아닙니까?
It's hard for me to say. I really don't want to take sides on the trade issue. Other than to say that I would hope the United States could use.
제가 말하긴 어렵습니다. 한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미국이 한일 양국 간 어려움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을 썼으면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도 손을 뻗었는데 한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합니다.
한국 국회 방미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ey're doing what lawmakers are doing. They're fighting for their country and policies in which they believe. And so,
한국 국회의원들도 여느 입법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자신들이 믿는 정책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과 한국 간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은 모두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미국은 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관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한일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는 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I believe very strongly in alliances. I believe very strongly in the NATO alliance. I think it's important.
저는 동맹 관계를 매우 강하게 믿습니다. 옛 소련 붕괴 이후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확대를 경험했는데 나토 동맹도 강력히 지지합니다. 미국이 유럽 연합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지지하고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동맹 강화를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 건 좋을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You know, President Trump has reached out to Pyongyang. I wish he would reach out to Seoul a little mor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그로 인해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한국, 일본처럼 미국을 신뢰하고 또 미국이 신뢰하는 전통적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보이지 않게 적극적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도 그랬듯이 톱다운 방식으로 나와서 가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for the United States to play that kind of role. I don't know, you know.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요. 미국은 건전한 한국과 건전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공격하는 건 그들에겐 물론 미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we'll look at it in the fall. I would hope we would. I don't think it was that controversial at all. I think it passed with very little.
하원 본회의에서 오는 가을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논란이 있는 결의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거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아직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결의안 통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아시아에 깊이 관여하도록 할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이 각종 위협을 가하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감안할 때 미국은 아시아에 매우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한일 갈등에 관한 견해와 미국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다른 12개 나라와 함께 안전이 가장 위험한 4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신용보험업체 등 민간기관들도 북한을 여행과 사업 환경이 가장 위험한 나라 등급에 올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이달 초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에 대해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장 위험한 4등급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에 4단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가장 크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거의 지원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국무부가 4단계로 분류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남수단 등 13개 국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북한의 특별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해 방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미북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방북 승인에 유서까지 작성토록 한 이 조치를 다음 달에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최근 VOA에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북한 여행 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 여행 관리 업체인 포커스 포인트 인터내셔널도 지난주에 갱신한 여행 경보 목록에서 북한과 IT 등 13개 나라를 극심한 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업체는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북한과 관련한 정치적 긴장도 예고나 경고 없이 바뀔 수 있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문자들에게 극단적인 위험을 내포하며 북한은 체포와 장기 억류 등 심각한 위험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다며 여행을 기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도 최근에 갱신한 올 2분기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사업 위험이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이 업체는 정치 상황과 분쟁의 위험, 국가의 재정 상황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해 가장 안정도가 높은 1점에서 위험이 큰 10점까지 스타 등급을 매겨 분기마다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최악의 점수인 10점을 받아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부족이 국제사회 대북 투자를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북한이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정확한 국가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자국의 관광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와중에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춘희 관광국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춘희 국장은 인터뷰에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통신 분야에서 로밍 서비스와 호텔 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빠른 시일 안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외국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삼지연지구와 원산의 갈마해안 관광지구,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를 세계 수준의 관광지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평양국제공항을 현대화한 것과 마식령 스키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시 지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김춘희 국장은 또 북한의 관광산업은 열악한 인프라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북한 정부는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의 호텔이나 관광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투자 기업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공개리에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중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섯 차례에 걸쳐 만나면서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은 올해 관련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함경북도 농업 대표단이 중국 흑룡강성의 수의화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흑룡강성 내에 옥수수 개발회사와 농업단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5월엔 평양과기대에 북한 최초로 대표적인 중국어 능력시험인 한어 수평고시의 시험센터가 세워지는 등 중국과 북한이 교육교류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국의 대북 움직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That's just a clear indication that you know that China doesn't take sanctions seriously. It's maintaining good links with North Korea. China has a fair amount of confidence that it can manage North Korea.
뉴욕 대학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스스로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외교 정책 수행에 북한이 유용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ried so many different ways of separating China and North Korea. It's very difficult to do that because the Chinese see the North Koreans as useful for the furtherance of Chinese foreign policy.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친북 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관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2019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3박 4일의 관광 일정에는 등산과 낚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백두산 관광도 시작됐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은 이달 30일과 31일 전세기를 이용한 백두산 지구 관광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하늘길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 다렌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19일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평양 다렌 간 전세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항공료는 왕복 2,800위안으로 약 410달러입니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을 잇는 항공노선은 총 4개로 늘었습니다.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을 주 5회, 상하이를 주 3회, 선양을 주 2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북한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 관광도 재개됐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신랑망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인 관광객 39명이 북중 접경의 투먼 통상구를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간 뒤 함경북도 남양에서 관광 전용 열차를 타고 나흘간 칠보산 등을 여행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첫 열차를 타고 북한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고 현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인터넷을 통해 밝혔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건 확실하고요. 북한도 유엔 제재로 탈출구를 찾는다는 게 중국 쪽의 문을 열어서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그만큼 외화거리가 되니까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2018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다렌 방문과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새로운 활력기에 들어선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북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관광객을 보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외화 수입에 큰 보탬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급적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외환안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닌데다가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북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또 북쪽으로서도 이상도 좋은 거 없죠. 무슨 뭐 물건을 주고 받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관광이라는 게 가장 좋은 그 외화 획득의 한 수단이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이해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봐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북한 방문 관광객 수를 밝힌 것은 2012년으로 당시 방문객은 23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달러를 사용한다면 2018년 한 해에 북한이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3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 2억 1천만 달러보다 많은 겁니다. 이는 외환난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엄청난 액수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뭐 웬만한 뭐 무역, 지금 뭐 무역 전출 광수, 뭐 수산물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3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면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도움이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광업을 두 갈래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 신의주, 판문점, 백두산, 칠보산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규모를 확대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호텔 등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각 도당국을 동원해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완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6월 공사 일정 계획을 타구치고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정돌격전을 과감히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누콤 전 미 재무부 분석관은 관광업이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과 해당 사업 협력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북한 관광은 1998년 11월 김정인 국방위원장과 한국의 현대그룹의 합의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0년간 한국 국민 200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은 관광객 1인당 50에서 100달러씩 입장료를 받아 매년 4-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선 한국의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 병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과거 미국인 1,000명 정도가 매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 관광 중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면 정상적인 순서를 밟아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북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 제재를 풀어 한국, 일본, 미국과 관광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됩니다. 현재 미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배상금 회수에 나선 원비어 측이 이 중 얼마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원이 미국에 봉쇄된 북한 자산을 원비어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원비어 측의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계획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원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신들이 원비어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루 만에 해외자산통제실에 보호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날 공개된 요청서에는 원비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북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비어 측은 지난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끝자리를 만 달러로 반올림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 혹은 대리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원비어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원비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은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기밀로 취급되던 북한의 자산의 외부 유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원비어 측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의 몰수 소송을 맡고 있는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몰수 최종 판결 이전에 이 선박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 검찰과 원비어 측의 요청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 연방 마샬국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 마샬국에 보관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56년 7월 29일 독일의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10년 독일의 한 문학가 집안에서 태어난 슈만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슈만은 당대 유명했던 피아노 교사 프리드리히 비크로부터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슈만은 자신보다 9살 어린 비크의 딸 클라라 비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 비크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30살 때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슈만은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을 포함해 140여 곡을 작곡합니다. 독일의 유명 작가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시인의 사랑은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한 곡으로 슈만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슈만은 1856년 7월 29일 46살을 일기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슈만은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영국 런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성대에 거행됩니다. 신랑 찰스 황태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남이었고 신부 다이애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날 런던 거리는 결혼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예식에 초대된 하객 수만 해도 3,500명이 넘었고 이날 예식이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돼 전 세계 7억 5천여 명이 예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인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후인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 부부는 이혼하고 1년 후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